아마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나 보죠. 너무 유식해서 제2화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뭐예요? 시작. 한국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의 은혜에 착각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의 당신께 이끌어 계시며 인간의 힘으로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좀 찜찜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느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철학적으로, 철학적인 정의와 그런 단어와 그런 것을 통해서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교리가 쓰여졌을 때 천주교의 교리 체계 자체가 철학 이해, 철학적인 논리와 철학적인 개념과 철학적인 교훈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념 중에는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교리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수행은 한분 중에서 철학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인간적인 논리 체계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념들이라는 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데 있지 않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 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다만 그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느냐, 하느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 사실 뭐 하느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당연히 그 신적인 존재를 믿어왔어. 절대자를 믿어왔어요. 살면서 또 언제부터 그렇게 신을 믿고 절대자를 믿었던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신석기 시대의 그 동굴에 가보면, 벽화에 가보면 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벽화가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무슨 그런 내용을 믿고 또 이집트의 미이라 같은 곳에 가보면 어떤 영혼의 균열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적으로 하느님 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이 있다는 것,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조차도 이미 하느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왔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하느님이고 하느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조시대 때에는 우리가 유교와 국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사상.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 명사의 하늘 플러스 님 해가지고 그 국어에 보면 리을 탈락이라는 그 국어 편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원래는 하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어 문법상 가운데에 리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표준어의 의미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셀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한 놈을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된 거고 억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또 뒤에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고 우리와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랑 붙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께는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위가 계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부하님 숫자를 셀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도 없는 존재를 계속 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님자 앞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님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리고,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철학적으로도 틀리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도 지금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대표적인 그 개신교의 똥꼬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진짜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하나님이다. 난 무식한, 국어도 잘 모르고, 논리도 잘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난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 때 논문을 쓰면서, 개신교의 신학자들의 논문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좀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 교수인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를 거기 논문에 가서 기재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맞다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고쳐지고 있는지.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을 따지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고 뭐 계시냐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도 만약에 죽을 위험에 빠지면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자기로 모르고 나오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보면 위험에 빠지게 될 때 찾게 되는 것은 신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신을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13쪽에 맨 밑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쪽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다. 거기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고 참 희한한 표현인데 어떤 말로 진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처음 가는 곳이 처음 가는 곳이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말이 참 신앙적인 언어가 있어요. 돌아가셨다. 누가 이렇게 내 뭐 미국 패스 어웨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지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 자체의 목적에도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을 돌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에게서 올 때 내가 아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난 아버지께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물론 실제로 죽어가가지고 저가 하느님 앞에 가 있는지 뭐 엄두와 부처님 앞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누구의 가르침이 가장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가르침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아버지에게서 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나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분은 뭐 물론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 아우스티노, 아우스티노는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착잡하지 않사옵나이다 했는데 착잡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인데 차분히 가라앉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에 그 차분히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온전한 안정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안정된 평안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건데 두 번째로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5페이지에 하나님을 알고 성화하고 창조된 인간에게는 거기서부터 로마서 1장 26절 거기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힘이 몇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우선 창조의 가르치는 것도가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고 마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자의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통중을 통하여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예, 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옛날에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대자연 분사수라고 기록했어요. 대자연. 대자연 속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떤 환경 파괴가 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나 이제 우주계, 은하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별들 돌아가는 그런 운행이라는 게 어떤 온 우주에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무슨 질서라든지 운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도저히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혹은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질서가 그 안에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자연 세계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쉽게는 그래요. 우리가 이상하게 대자연 속에 가면 하다못해 이제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로 가면 집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좀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뭐 딱 산에 올라갔는데 뭐 과일 같은 해라라든지 혹은 뭐 닭이 아름다워졌다 이러면 꽃이 아름다워진다 이러면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데서 오면 신의 자연스러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그 현상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마치 어머니의 품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대자연을 바라보면 이렇게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 대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또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있는 성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95절 끝에 끝날 때까지 밖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을 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구나. 나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내가 있는 자 크다. I am, I am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혀주시고 하느님이 야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스스로.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하느님이 먼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영국을 가면 요새는 그 영국은 막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 영국은 그냥 어두워졌다 파래졌다 그런 조명이 나갔다 들어가면서 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쩌든지 이렇게 막이 쳐져 있고 막이 쫙 열려야 이제 거기 등장이 이렇게 있고 영국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계시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 스스로 자기 당신의 장막을 싹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웅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 이런 인간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면 하느님 편에서 우리에게 방침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느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양심이 다 사람마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등불이 밝은 사람도 있고 양심의 등불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어두운 습관이 많이 들고 어두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고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죄책감 없이. 그래서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이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유일한 표시이기도 한데 유일한 표시는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양심 색깔 기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자연의 질서와 대자연의 모습과 환경과 현상과 자연 뭐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알려주신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양심도 하느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시가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면 첫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하느님의 인식은 자연이나 인간 본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시어 당신을 보여주셨다. 이를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옛 계약, 구약이며 또 완성 새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데는 자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그 중에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어 당신을 보이신 하느님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과에는 성경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문답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22쪽 가톨릭교에서 26쪽이 문답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하느님을 찾습니까? 보고요. 인간은 하느님의 마음을 보고요. 인간은 왜 하느님을 찾습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동의하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그렇다. 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아까도 여기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존재, 신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아, 뭐 사람 무슨 종교적인 존재냐. 종교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무신론자들도 얼마나 많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보면서 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비록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마저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마저 부정, 신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믿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것이 꼭 하느님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느님이다라고 꼭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퍼센티지를 낼 수 있으니까, 대신 경우에 퍼센트, 가톨릭에 전체, 전 세계에 있으니까,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은 요 퍼센티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슬람교도들도 신을 믿습니다. 그들은 알라라는 신을 믿지만 이름만 알라지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걸 좀 들어보면 그게 하느님이에요. 심지어 제가 마네자에 있을 때 이런 걸 봤어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원하는 대로 역할에 있는 신부님이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때 알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알라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쉽게 했지만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 그래 이 사람들은 같은 하느님을 놓고 이쪽에서는 알라라고 표현하고 이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가 단지 표현상의 차이점뿐이지 거기서 말하는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이미지나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의 이미지나 전혀 다른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을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면을 보면 하느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적군을 어떤 방향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라라고 하느님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하느님을 전체로 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이만하다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헤매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그 코끼리 다리 코끼리 다리 잡기 그런 것처럼 일부만 보고 이게 하느님이다 이게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편에서 오면 전체가 다 하느님 그분이신데 인간이 이 좁은 그런 생각과 자기네들의 똥꼬집과 자기네들의 편견과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이쪽에서 부르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전 우주적으로 보면 신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그 신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제가 오 하느님이라고 한국에서는 제목이 나왔는데 SBS에서 나왔어요. SBS에서 오 하느님 영어로는 오와 그런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존댓 거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하느님 나타나시는데 지금 작가가 보이네요.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주교회에서 인출을 막아가지고 만든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들은 내용 중에 바다 중에 하나가 그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존댓말과 신학자들이 자기 길 보고 지원한 걸로 지원합니다. 저기 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가는 어떻고 아가는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어떻게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내 아들들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 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어요. 인간 편에서는 자기는 아라고 하고 자기는 뭐 어떻다고 하고 자기는 나라고 하고 막 표현을 하는데 결국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 우리는 뭐라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보시오.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걸 다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화장도 없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냥 스치듯이 그런 조그만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흔적을 확인하고 믿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계약 안에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셨으며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결정적인 말씀이시므로 그분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시 중에 으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계시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세상에 육으로 탄생하신 또 다른 하느님이신 물론 그분은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분 역시 신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마 이 사건을 하느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화가 돼서 오신 이 사건은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 그 아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그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계시인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그 느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순위 멈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계시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온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시작. 이는 사람에게 하늘을 찾기 하는 것입니다. 거듭 우리가 오늘 찾아내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내리셨으니 우리도 그에 찬가 하고 말한 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 구절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리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 기분 뭐 하느냐 안 나왔는데 이런 질문도 받고요. 다음에 우리 기도문도 이제 넘어가게 하고 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제 한 번에 2번 넘어가냐면 강 강연 6개월 안에 이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으면 곳곳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2번 하느님의 계시의 전달과 성경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느님의 계시의 전달 강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일에 전해져야 한다. 그 계시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다가 마침내 글로 옮겨지고 책으로 정리되었다. 이 계시는 우리 구원과 직결되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 전달 과정에 특별한 면으로 개입하신다. 성령의 나무로 바로 그것이다. 다음부터는 영광과 같은 뜻이며 성령의 주신과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의 용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느냐. 처음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 그때는 책도 그러니까 종이도 충분하지 않았고 쓸 수 있는 도구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첫 과정에서는 말로 이렇게 전달했죠. 그걸 구전이라고 얘기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구전. 구전단이 있다가 벌써 이제 책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계시는 구전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져 온다가 마침내 글로 옮겨지고 책으로 정의되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대한 정의가 무슨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차차 정리되면서 글로 정리됐다가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 여러분들 성전 그러니까 거물을 의미하는데 한번 거기 한문을 잘 보세요. 거룩한 전달. 거룩한 전달.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참 어려운 게 성전이라고도 하나는 거물이고 하나는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혹은 뭐 그 단체의 그 공동체의 어떤 전통 관습 뭐 그런 것들 풍수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성령이 만들어 오류 없이 올바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전의 현재로 보존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나타나면서 성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성경이 나타나면서 성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성경에 담을 수 없어 나머지는 교회에 살아있는 거룩한 전통 곧 성전 안에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 성경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교에서 가지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을 얘기해 보면 다 자기네 본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타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오로지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서 성경을 개신교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되었어요. 성경 연구도 더 활발했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더 많았고 뭐 가끔 틀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성경에 대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침과 여러 가지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쳤을 때 우리는 1965년도에 제2차 공의회가 끝나기 전까지에는 성경을 금성무에 있었어요. 성경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아주 오랫동안 성경 중에 어떤 일부의 부분은 금성목록에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냥 그걸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의 윤리함을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셔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 진짜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 시아버지 갖고 며느리가 창대로 변장하고 가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런 내용 그 중세 때 생각하면 이건 진짜 굉장히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못 읽겠다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에 비하면 개신교에서 성경은 굉장히 활발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국계에서 한국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실제로 뭐 얼마나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달라지겠지만 한국계에서 과연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어느 쪽의 성경 해석이 혹은 성경 그런 해설이 더 권위적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개신교의 성경 학자들이 훨씬 더 많고 더 활발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와가지고 이제 뭐 성경 읽기니 성경 쓰기니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요즘 하죠. 아마 1960년대 이전의 신자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듣는 말씀이 무슨 얘기든지도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혼담신부의 주의 딱딱한 감동. 그때는 감동도 요새는 좀 그래도 감동을 짧게 재미있게 하는데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설명하고 있는 신문인조차도 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뭐랄까, 철학적인 내용, 뭐 신학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행명시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문자분들도 성경을 많이 과거에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끊어먹은 어머니가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뭐 한마디씩 하라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도권이라는 거였는데 교도권 이 교도권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시작 이렇게 전해진 예시지는 올바로 보존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예시는 새로운 빛을 사람들에게 주어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로에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나 그 구원의 진리는 글자나 제도 안에서 화석처럼 죽은 채로 전해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거룩한 전통 안에 보존되어 되어면서 시대에 따라 성경의 사람은 빚줄을 꺼주세요. 그도 그는 올바로 가르치고있는 경계의 권위, 그런 징그러운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쓰는 이유가 천주교는 이 교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신부님이 뭘 가르쳤어요. 신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이게 교도권에서 주교님들이 판단할 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방송에 나가거나 그 사람한테 원인을 줍니다. 이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교회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는 말하자면 그 가게 안에 있는 가게 치유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게 잘못 살았어. 우리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 때 그 악의 마음을 붙여놨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느냐? 죽살이 없었다. 그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다시 갚아야 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미사복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착한이라고 법을 쌓고 이렇게 가르치는 수녀님도 계셨고 몰라 시부님이 계셨는지 안 계신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부님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구에서 그런 걸 신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신의하는 그런 분들이 당신의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당신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제직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하잖아요. 이게 교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교도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권위적이고 또 다 너무 딱딱하게 만든 그런 면도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줄여요. 그러니까 좋은 점 그 긍정적인 점을 정리하고 한다면 진리를 지켜나가는 진리가 오류가 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제재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저게 무슨 어떤 전혀 이치 안 맞는 그런 말도 막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아무도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아주 자극적인 말 그런 말도 막 하죠. 또 협박성의 말 막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물을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교도권이라는 게 없어요. 아, 또 하나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네 번째인데 참 중요한 말이 중요해요. 신앙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 우리가 감각 그러면 냄새 맡고 뭐 이렇게 듣고 보고 맛을 맡고 촉감을 느끼고 이런 걸 오감 감각이라고 하죠. 오감 구체의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신앙의 감각을 이야기하면 신앙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지각된다. 보고 듣고 냄새하고 맛보고 만져보아 삶을 지각한다. 신앙이 있는 신앙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는 감각이다. 그래서 성령이 자연적 신앙 감각이라고 한다. 신앙에는 성령의 관계를 받아 이 신앙 감각으로 오류 없이 지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깊은 공부를 받았고 지금도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그와의 관련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므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운 부분은 진실하고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치는 대로 그분 안에서 보내주십시오. 이처럼 신앙 감각은 성경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이 그림 없이 가르치는 지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영적인 감각이다. 신앙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계시 구원의 지지를 따라 살게 되며 계시들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한다.
교회의 목자인 교황과 주교들이 교도권으로 오유없이 가르치듯이 교회 공동체 전체로서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신앙의 감각과 가르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황님의 이름은 유권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다고 하시죠. 교황이 개인 자격을 개인으로는 모두를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도권이라는 것은 교황과 주교님들에게만 그 판별할 수 있는 교도권을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도권의 수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명해야지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 체제나 또 교회의 체제나 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감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신앙적인 감각이냐, 신앙적인 센스가 있는가. 사실 신앙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신앙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 감각과 우리의 감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비교, 검토, 연구한 적은 없는데 감각이 그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신앙 감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신앙 감각도.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성경 우리 신도와의 만남 함께 했는데 이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28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작품이다. 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경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향을 주시고 인간 저자의 신앙과 사상까지도 활용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감독도 필요하지만 인간 저자의 신앙과 사상도 알아야 한다. 오래전에 쓰인 성경이므로 당시의 사람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인간의 작품을 주셨으면 안 된다. 예, 뭐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다. 예, 한 분 있으시네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대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자연을 이렇게 볼 적에 느낌으로서 하는 말씀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같이 함께 연구를 한다는 때 생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그런 부분을 해서 그걸 정해진 사실로 저희가 배우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그와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변신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자연을 묘사하면 꼭 느낄 수 있느냐? 못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은 대자연을. 그래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의 목적이.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필요한 게 그 중에 성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자연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한 분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창조론이에요. 모든 우주 공간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끝. 물론 거기에
그냥 하나의 하느님이 있다는 사람과 우주마음을 찾는다는 것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고 그 당시 우리가 참 그거를 뛰어넘게 참 힘든데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남들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자기는 나한테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게 참 나한테 뭐가 같은 것도 둘째다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뭔지 다 겉받은 다 버리고 핵심이 뭐냐?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삼켜셨다.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를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 감각.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이제 진화한다는 거 아니야. 진화론의 표현이냐? 아니군요. 진화론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용물용설도 있고 지금 진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 지금도 진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투과해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볼 때도 인간이고 아, 크레마뇽이니,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베이징원이니,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주장은 뭐냐면, 원숭이에서 천천히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저 바다 안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땅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생물이 되면서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는데 하여튼 원숭이에서 화석을 통해가지고 저 원숭이에서 원시인까지의 화석을 쫙 그려놓은 거죠. 결국 인간의 주장은 원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다는 가설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어떤 게 결정적인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원숭이 사람 살아내요. 근데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과정에 있는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사람 살아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가 살아야 된다면 지금도 지구상 어디고 아주 그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원시인이나 그런 데에서는 원숭이와 사람의 주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완전하지 않고 창조론은 그냥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세상이 생겼다는 것을 그냥 신앙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어떤 개신교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다 창조론 뭐 책이 실자여가지고 싫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창조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점점 진화의 단계를 통해서 점점 발전을 향해 나아간다. 물론 퇴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전이 나아간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에서 신학자에서 사제인 그 아주 유명한 신부님은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오메가 포인트. 그래서 세상은 점점 오메가 포인트라서 진화에 따라서 지금도 그쪽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인 게 아니고 창조론은 신학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만 가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것처럼 엎치려고 생각한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문을 받으셨고요. 31쪽에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31쪽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감사하신 듯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